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살짜리 쌍둥이 두 딸을 둔 결혼 7년 차 워킹맘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집에 와서도 엉덩이를 땅에 붙일 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늘 피곤해 쩔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직장 생활과 살림 방식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라고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남편이 저러는 걸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쌍둥이 자매 중 첫째만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우리 쌍둥이 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왔거든요. 갑자기 따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엄마인 저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사전 처분으로 시댁에 가 있는 아이의 유아 인도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가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 떨어져 있는 아이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네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들도 서로를 좀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현재 쌍둥이 자매 중 첫째 아이가 시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첫째 아이의 유아인도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아인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가사소송도 여는 소송들처럼 되게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에 데려가 버린 경우에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처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재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어떤 처분을 해준다는 거네요.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외에 또 다른 사전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에 이제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네.
면접교섭을 하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네. 지급하라고 하는 등 그런 사전처분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입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을 하면 이혼소송 중에 매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비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런 유아인도 지금 이 사안에서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문제되는데요. 그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신청서를 내기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전처분 내려달라고 요청드려서 이제 직권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처분 내리기 전에 신문 기일이 보통 지정이 되고 네.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도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쌍둥이들의 친권 양육권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자녀들의 나이, 이제 부모의 경제력, 애착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가 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쌍둥이예요. 쌍둥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하라고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판결을 보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자녀들의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혼으로 부모들이 이제 각자 따로 살게 된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와도 분리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혼도 이제 상처인데 이제 형제 자매 간에 떨어지면 더 상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리 양육은 잘 안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사연자분한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소송 전에 아이를 데려간 거이긴 한데요. 만약에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 대해서 지금은 유아인도 사전 처분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 형사 고소로 이제 보통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걸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약취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를 그 사에 반해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 버리는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데려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네. 데려간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약취죄 이게 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뭐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판례 중에 그 이혼 소송 중에 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면접 교섭을 한 후에 그 후에도 어머니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네. 두절하고
네.
그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응한 사안에서는
네.
미성년자 약취죄로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를 특히 이제 어린 아이죠. 거의 유아에 해당하겠죠. 이런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의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돌려주는 이유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친권 양육권에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부모가 아이를 막 임의로 데려간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사실은 이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이제 강력한 이제 실형이 이제 선고가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그 사건은 변호사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를 그냥 말하자면 유치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해서 재판 중에는 특히 아이를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판례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되는 건 아니지요?
네, 그 판례에서는 인정이 됐지만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또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렸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법원에서는 대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서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그냥 임의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법률 관계인 고등학교 징계에 관해 소송할 수 없다라고 한 학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에이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8월 광복절 집회 당시에 근처 식당을 방문을 했고 자가검사 설문응답에 허위 응답을 했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 A씨는 학교를 운영하던 B사를 상대로 재학 당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사 측은 졸업 후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인 고등학교 징계에 관해서 소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고등학교 시절의 징계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해보니까 학교가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도 못했다고 봤고요. 또 광화문 식당에 방문한 뒤 설문조사에 아니요라고 답한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어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스텔라 장의 아름다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